엘리자베스와 나는 함께 자랐다. 나이 차이도 1년이 채 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불화나 분쟁도 없었으며 우리의 영혼은 조화를 이루었고 각자의 다양성과 개성은 서로를 더 가깝게 이끌었다. 엘리자베스는 차분하고 집중하는 성향이었다. 그에 반해 나는 열정적이었으며 지식에 대한 갈증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시인들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계 속에 빠져있길 좋아했다. 우리가 살던 스위스의 집을 둘러싼 장엄하고 경이로운 풍경들, 산의 형태, 계절의 변화, 폭풍우와 겨울의 고요함, 알프스의 여름, 이 모든 것들의 격동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내 동반자가 감탄과 기쁨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관찰하는 동안 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탐구하길 좋아했다. 나에게 세상은 비밀투성이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연 법칙들에 대한 호기심은 진지한 연구로 이어졌고 이러한 비밀들이 내게 주는 동기와 기쁨은 너무나 강력해서 신성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부모님은 첫째인 나보다 7살 연하의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유랑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고 고국에 정착했다. 우리는 제네바에 소유 중인 집이 있었고 도시에서 1, 2구 정도 떨어진 호수 동쪽 해안인 벨리브에도 머물 곳이 있었다. 귀국 후에도 부모님은 은둔 생활을 유지하셨고 덕분에 우리는 주로 제네바보단 시골인 벨리브에서 더 많이 지냈다.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 나도 사람 많은 것을 싫어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열렬히 집착하는 성격이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역시 학우들에게 무관심했다. 그러다 나는 그들 중 한 사람과 매우 가까운 우정을 나누게 되었는데 앙리 클레르발이라는 제네바 상인의 아들이었다. 그는 독특한 상상력을 가진 소년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모험과 고난, 위험으로 가득했다. 또한 기사도와 로맨스에 관한 책에 깊이 빠져 있었으며 때로는 직접 영웅적인 노래를 작곡하고 마법과 기사, 모험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를 연극과 가장 무도회의 세계로 안내하기도 하였다. 나보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의 부모님은 친절과 자유로움 속에 우리를 키우셨다. 그들은 변덕에 따라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폭군으로서가 아닌 우리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창조자였다. 특히 다른 가족들과 섞일 때마다 나는 내 운이 얼마나 좋았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부모님에 대한 감사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내 성질은 때때로 폭력적이었고 그만큼이나 격렬한 열정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이는 유치한 추구가 아니라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었고 정말 깊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솔직히 언어의 구조, 정부의 법전, 세계 정치 같은 것은 전혀 내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정말로 배우고 싶었던 것은 하늘과 땅의 비밀이었다. 나를 사로잡은 것이 사물의 외적 실체이든 혹은 자연에 깃든 정신이든 인간의 신비한 영혼이든 나의 호기심은 형이상학적 또는 높은 의미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물리적 비밀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앙리 클레르발은 말하자면 사물의 도덕적 관계에 몰두했다. 삶의 단계, 영웅의 미덕, 인간의 행동이 그의 주제였다. 그의 꿈은 용감하고 모험적인 후원자로서 후세에 전해질 이야기 속에 기록될 주인공 중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성스러운 엘리자베스의 영혼은 평화로운 우리 집안에서 마치 수도원에 봉헌된 등불처럼 빛났다. 그녀의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천상에서 내려온 것 같은 눈빛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영혼이었다. 나는 공부하는 동안 때로 과한 열정에 거친 성격이 드러나기도 하였지만 그녀는 나를 부드러움 속에 굴복시켰다. 당연히 클레르발에게 역시 무슨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겠는가. 엘리자베스가 그에게 사랑스러움과 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그렇게 완벽하게 인간적이고 관대하고 사려깊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자연 철학은 내 운명을 지배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이야기에서 내가 그 과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를 말하고 싶다. 13살 때 우리는 모두 토논 근처 목욕탕으로 놀러갔다. 악천후로 인해 우리는 하루 동안 여관에 갇혀 있어야만 했는데 이 집에서 나는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의 작품을 한 권 발견했다. 나는 무심하게 그것을 열었다가 그가 증명하려고 시도한 이론과 생각지도 못한 관련성들을 보며 열광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빛이 내 마음속에 떠오른 것 같아서 기쁨에 가득 차 이 발견을 아버지께 알렸다. 아버지는 내 책의 표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 사랑하는 아들 빅터야. 이런 책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거라. 이건 슬픈 쓰레기란다. 만약 이런 말 대신에 아버지가 내게 아그리파의 원리가 완전히 무너졌고 이런 고대인이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커다란 힘을 가진 현대과학 체계가 도입된 세상이 도래했음을 설명하려 했다면 종국의 나를 파멸로 이끈 치명적인 충동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버지의 현실적인 코멘트로 인해 나는 오히려 아버지가 이 책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판단했고 훨씬 더 열렬한 관심으로 계속 읽어나갔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작가의 책을 모두 구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파라켈수스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책들을 구했다. 나는 이 작가들의 거친 공상을 즐겁게 읽고 연구했다. 그것들은 마치 나를 포함한 소수에게만 알려진 보물처럼 보였다. 아이작 뉴턴경은 탐험되지 않은 위대한 진리의 바다에서 어린아이처럼 조개를 줍는 기분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는 자연의 비밀을 꿰뚫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책들을 더욱 파고들었고 저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스스로 그들의 제자가 되었다. 18세기가 다 되어 이런 책들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제네바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동안 독학으로 계속 공부했다. 아버지는 과학자가 아니었고 나는 지식에 대한 갈증과 씨름해야 했다. 그럼에도 나는 부지런히 현자의 돌과 생명의 비약을 찾는 일에 몰두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생명의 비약이 나의 관심을 독차지하기 시작했다. 돈이나 재산은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스승으로 삼은 책의 저자들은 귀신이나 악마를 소환하는 일을 독려했으며 나 또한 간절히 원했던 일이었다. 항상 실패하던 내 주문에 대해 한 번도 스승을 탓하거나 책을 탓하지 않았고 언제나 내 실수, 내 경험 부족에 돌렸다. 그리하여 한동안 내 세계에 사로잡혀 마치 무능한 사람처럼 수천 개의 모순된 이론을 뒤섞고 열렬한 상상력과 유치한 추론을 가리지 않고 매우 다양한 지식의 늪에서 필사적으로 허둥지둥 떠돌았다. 15 무렵 벨리브 근처에 있는 우리 집에 돌아왔을 때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강력한 천둥 번개를 목격했다. 그것은 쥐라 산맥 뒤에서 시작되어 하늘의 여러 곳에서 무섭고 커다란 소리와 함께 일제히 터졌다. 나는 폭풍이 계속되는 동안 호기심과 기쁨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엄청난 빛과 함께 내가 서 있던 문 앞에서부터 2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되고 아름다운 떡갈나무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가까이 가보니 나무가 이상한 모양으로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충격에 쪼개진 것이 아닌 나무가 통째로 검고 가늘게 변해서 쓰러져 있었다. 그렇게 완전히 파괴된 무언가를 전에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날 이후로 전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자연 철학에 대한 위대한 연구 업적을 이룬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이 사건에 들떠서 전기와 갈바니즘을 주제로 한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이론은 당시로서는 새롭고 놀라웠으며 그가 말한 모든 내용은 내 상상 속 스승들의 세계관이 뒤집어질 만한 것들이었다. 이 치명상으로 인해 나는 더욱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샘솟았지만 한편으로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오랫동안 내 관심을 끌었던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모두 거짓말 같았다. 우리 모두 어린 시절에 겪었을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인해 나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까지 해오던 탐구 활동을 포기했다. 자연사와 그 모든 결과물들을 기형적이고 낙후된 창조물로 규정하고 실제 지식의 문턱에는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과학 지망생 행세를 해온 자신에게 큰 경멸이 느껴졌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수학, 과학이야말로 확실한 토대 위에 세워졌으며 진정 내가 고려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학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하게도 우리의 영혼은 구성되어져 있고 작은 인대로 이어진 육체 속에서 번영 혹은 파멸이라는 운명에 묶여 있었다. 고대인의 지식을 따라가는 고통스러운 연구를 포기하자 내 영혼의 강렬한 평온과 기쁨이 몰려왔다. 그때서 돌이켜보니 이 기적에 가까운 생각의 변화는 내 인생의 수호천사가 도운 것이 아닐까 할 정도였다.